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24장 실제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이 23장 내용을 흔히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했던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유언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언은 아니죠.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거나 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생전 했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훑어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 설교를 시작하는지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보면 뜻깊은 또 의미 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지파를 세겜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다 모여라 해서 이제 모이게끔 한 것이죠. 장소를 놓고 보면 세겜에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세겜은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에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이렇게 해서 몇몇 군데를 정복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어서, 일정 부분 땅은 정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정 부분 경험했고,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장소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언약을 맺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부르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교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고, 이 설교가 중요한 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니까,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가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자 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될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를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교회 성도들이나 내가 양육하던 제자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를 선택할까?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내 자녀 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항상 가장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한 교회를 섬겼을 경우에 그 교회를 비록 은퇴해도 만약에 소천하시게 되면 장례식장을 갈때 교회를 들러가죠.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교회를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겜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의미 깊은 장소이고 이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할 때를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려 하거든요. 이것도 참 묘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제자들 불러다 놓고 성도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생은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가졌다가 아니라 늘 살던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살았으니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나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몇몇 단락을 지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2절부터 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가나안에 왔을 때의 모든 모습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에 초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데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라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내용을 하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처음에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도 매우 독특하고 또 일반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르게 데라의 아들로 설명을 하죠. 그럼 데라는 뭐하고 살았느냐? 강 저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강은 요단강일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갈대아우르 저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쪽에서 살고 있었느냐?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중에 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을 할 때에 복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셈의 후손들도 바벨탑을 쌓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복을 받고 함과 야벳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셈도 저주를 받고 함도 저주를 받고 야벳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로 되어 있던 셈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다 뿔뿔이 따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그 지역 강 저쪽에 살게 된 것은 심판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거기까지 쫓겨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하고 살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 쫓겨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산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모습은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죠. 하나님 섬기고 산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물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고 자기 발로 나오면 그게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는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사실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서는 땅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느 땅을 줄지를 보여주시고 그 땅을 거닐고 그곳을 순례자로 다니며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약간 부분은 성취가 되는 걸 보고 경험한 거죠. 아, 여기를 주시겠구나. 이 땅을 주시겠구나 하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못 보는 땅을 저 땅 줄 거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삭도 사실 수십 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 주셨죠. 그러나 여하튼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힘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그 지경인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다 주지는 않으셨지만 일정 부분을 성취되게끔 맛보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걸음을 뛰는 사람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설명하면서 후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거닐고 다니면서 순례자로 살면서 이 땅을 주시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 두 후손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뒤에 보시면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다. 에서는 비록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선택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십니다. 세일 산을 주셨고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야곱에게는 자손들을 주셨는데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요선 간단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기근을 만나서 더 이상 가나안에 살 지경이 못 돼서 어떻게 되나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첫 번째 설교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초기 가나안 시대, 이스라엘이 처음 형성되던 그 시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관련된 첫 출발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여호수아 개인 입장에 놓고 보면 마지막 설교이니까 자기 개인의 첫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설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니 어쩌니 해서 단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이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던 것들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한국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사도행전부터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서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불러내셔서 첫 교회가 되게 하셨던 그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점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신명기 26장을 보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면서 모세가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하면서 고백할 내용을 알려줘요. 그때 보면 26장 5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바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다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조그마한 수확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출국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사실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먼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준비하시고 이삭도 준비하시고 애굽 생활도 준비하시고 광야 생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 때에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태어날 걸 몰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태어나 종살이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뚜렷하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년이 돼서 죽음 앞에 이렇게 서는 상황이 되니까 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 생활하기 전부터 애굽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고백할 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선교사가 평양이랑 다른 이 평안도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다른 곳이었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A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가고 길을 잃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불빛이 보여서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가서 며칠 기거하면서 온 김에 전도했는데 그 마을이 한경진 목사님이 태어나서 살던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동네,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준비하심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모를 때, 내가 알아도 희미하게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또 그 고백이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준비하셨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또 그래서 내 과거와 내 첫뿌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준비하셨음에 있었음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결말 맺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돌이켜 바라보면 그 먼 과거에서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고백할 때에 아주 먼 과거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저 한 사람을 건져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하셨던 것부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먼 과거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우리도 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호수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